우리가 국어를 보기 전에 1시까지 끝내야 되죠? 제가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훈련 아래에 있죠. 이것은 아주 풍성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나무를 훈련시킬 때 아십니까? 이 조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무를 땅에 심으면 이 나무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자라게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여러분이 말할 때 외적이다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이 나무에 이미 생명이 있죠. 나무에게 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죠. 물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겠지만 이것은 양육의 면이죠. 훈련의 중점은 다만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에서의 중점은 이것은 바꾸는 겁니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틀을 지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 토기장에 흙이 있을 때 틀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외적이다라고 말하겠지만, 물론 우리의 체험에서 심지어 외적인 하나님의 틀을 지으심은 내적인 일을 촉발시키고, 내적인 영, 안에 있는 영을 더 부여하게 합니다.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 옆에 나무 가지를 놓거나, 막대기를 놓거나, 한 오랫동안 이 지지대를 세워놓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가 이 삐뚤어지게 자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하죠. 이제 때가 되면 이 막대기들을 제거하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결코 삐뚤어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훈련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실험지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우리 마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지어 우리의 생명의 체험에도 문제가 없지만, 영적인 체험에서 문제가 없지만, 이 부족은 훈련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훈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했죠. 심지어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조금이지만, 조금이 지나면 이렇게 많이 빗나갑니다. 그 몬트레이에 있는 그 소나무들이 있죠. 이렇게 삐뚤어져 자랍니다. 뭐냐면 바람 때문에,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 해풍이 불면 나무가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아주 이상한 그런 광경이 나오죠. 그렇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합니다. 형제님들이여,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하지만 거친 방식으로 자랍니다. 저는 이런 거친 인도하는 형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도 거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거칠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거칠고, 성도들을 다루는 것도 거칠고,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재정을 다룰 때도 거칩니다.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도 거칩니다. 거칠다는 것은 죄악되거나 뭐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이것은 훈련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의 강조점은 다만 생명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렇지만 틀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틀을 잡는다면 장래에 자랄 때 그런 방식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삐뚤어지고 거친 방식으로 자라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이 모양이 이미 잡히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바꾸기가 어렵죠. 그 형제님들은 젊은 형제들에게 말했죠. 이 말을 잘 받아야 합니다. 형제님들, 그렇습니까? 훈련받고 가지치기를 당하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에서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머리 모양을 할 때도 수년 동안 이런 모양을 하다가 머리카락도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제 말을 아시겠죠? 이것이 훈련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훈련입니다. 우리는 회복 안에서 많은 인도하는 형제님들을 훈련시키기 원합니다. 그들이 곧바로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합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해에 우리 중보다 더 나은 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읽는 것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읽는 것도 풍성합니다. 이제 장로들의 자격, 다음 중점입니다. 이 중점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지난 두 번의 공과들에서 보았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우리의 환경,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신학 학위가 있는가, 어떤 기독 심리학을 배웠는가, 신학자인가, 독창을 할수 있는가, 무엇이든지 아주 강력한 역동적인 연설을 할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집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장로는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한 지방 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할 일이 많다고 느낍니다. 보충해야 될 일이 많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면, 우리 자신의 집에서 게으르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게으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집을 관심하고 돌보는데, 집안일을 돌볼 때, 집안일들을 돌볼 때, 느슨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의문 부호를 넣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은 분명히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는 방식은 이 장로가 되는 것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아주 큰 문제인데,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감소시키는 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여러분이 한 면이죠. 성도들을 향할 때 집회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인도하는 형제로서는 그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존중하고 천천히 행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고. 그런데 실제로 집에 가보면 다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혼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가정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1950년대 그 완전한 가정,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훈련, 연습, 경건함, 합당한 인성, 인간 생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성하지만 또한 완전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의 일들을 다루지 못한다면, 가장 가깝게는 가정과 식구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더큰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보지 않겠지만, 이영재님께서 발제문에서 말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 주님의 긍휼에 달려 있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했죠. 어떤 이는 좋았는데 자라나서 좋지 않죠. 어떤 이는 좋지 않았는데 자라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벗어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면입니다. 이것은 한 면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책임의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제가 감히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2세대를 말할 때, 우리의 2세대가 교회생활 안에 남지 못하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식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어떤 부족과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너무 느슨했거나 너무나 힘들게 했거나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말하죠. 아버지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할 때, 이 책들을 말할 때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격동시키지 않는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형제님들이여, 이러한 것들은 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작은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지, 이것이 교회를 돌보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여기서 위선에 대해서 말한 것은 우리는 결코 두 얼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 가지 생활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공개적인 생활과 또 사적인 생활을 다르게 사는 것, 성도들 앞에서 사는 것, 자신이 사는 것, 다른 것,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5시에 일어나서 다시 잠이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경건함이라는 경건함,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년에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경건.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어로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나 사람들 뒤에서도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그저 경건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 읽어야 되나요? 2번. 2번 읽었나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의 바울의 관념은 감독자들의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동을 잘 하는가의 여부는 부차적입니다. 주된 것은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중점은 우리가 그저 아름답고 놀라운 자녀들을 갖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차적입니다. 중점은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정에서 긍정적인 본이 되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잘 인도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이영재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잘 돌보는지 말하는데, 첫 번째로 가정을 잘 다루려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줄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긍정적인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합당한 남편이 되는 것이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합당한 남자가 되는 것, 이런저런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 중요한 것은 본입니다. 4번,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될수 없다면 교회 안에서도 좋은 본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집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이건 어떤 수치입니까? 어떠한 수치입니까? 여러분이 갓 결혼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집에서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저 싸우죠. 그런데 또 장로입니다. 아닙니다. 형제님들.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바울의 기본적인 관념은 장로들이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따를 수 있도록 살아있는 본이 됨으로써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말했습니다. 앞선 양이죠. 주된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N번. 믿은 지 얼마 안된 사람은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젊은 형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눈이 멀어.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혼자 있을 때 교만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교만해지겠습니까? 혼자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그룹에서 특별한 지위에 임명되면 그 그룹이 클수록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 모두, 여러분, 저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제 사탄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어떤 책임이나 지위가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번 믿은 지 얼마 안된 사람은 감독이 될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을 수 있지만 처음으로 장로가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꼭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장로로 임명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결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많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 형제님께 말할 때, 야심과 함께 말할 때, 교만은 동역자와 장로들에게 정말 죽음에 이끈다고 했죠. 사랑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장 전체를 들여서 말했습니다. 다른 책에서도 말했죠.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에서 몇 개의 장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3번. 구약에는 제사장 직분을 위한 5년 동안의 견습 생활이 있었다. 레위인들은 25세가 되었을 때 제사장이 되도록 배우는 것을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성막에서 섬길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어떤 형제가 처음으로 장로로 임명되면 그는 자신을 다만 배우고 있는 견습생으로 여겨야 한다. 여러분이 임명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여전히 나는 새로 배우는 사람이다, 견습생이다, 이러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호가 됩니다. 겸손은 가장 큰 보호입니다. 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여러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겸손은 보호합니다. 충분한 숫자의 장로들이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도우며 교회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장로들에게서 배우는 두세 명의 견습생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그들은 합당한 장로들이 될수 있습니다. 10번. 새로운 지방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다만 배우는 견습생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보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지방교회에 있다고 합시다. 어떤 형제들이 있고 함께 봉사할 때 인도 직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 나는 이 작은 언덕에서 내가 왕이다. 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내가 왕이다. 그렇게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아, 나는 새로운이다. 나는 배우고 있다. 그럴 때 보존받게 될 겁니다. 보호받게 될 겁니다. 4번. 교회들 안에서 인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종류의 교만에서도 그들 자신을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주님, 저를 교만에서 구원하소서. 부디 저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이 교만이 우리를 주님의 회복에서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주님의 회복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넘어지게 합니다. 교만은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 왕이 그랬죠. 다윗 왕에게 발생했다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이제 다만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장로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가정에 대해, 교회에 대해, 외부 사람들, 곧 사회에 대해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외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간증, 사람 앞에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증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들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접촉할 때, 악수할 때, 한 15분 정도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다만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을 대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처신하는 방식에서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미덕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냥 여러분을 볼 때, 죄송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아주 잘못된 이름을 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오명을 씌웁니다.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은 행동, 신실하지 않음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 뉴질랜드에서 온 형제님이 있었는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문신하고 있는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보스턴에서 온 사람들인데, 브라질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거칠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염도 기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형제가 산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거친 사람들인데도 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런 사람들에게도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좀 다르시군요. 다르시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정직함,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뭔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폭주족들이 성도를 만나서 성도를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 꿈속에서 들었는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어떤 사랑스러운 형제가 이 폭주족을 만났는데 이 복음 전파하는 곳에 다시 왔고 이 전파하는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나중에 왔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압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에 있지 않고 생명의 영역 안에 있지만 이것을 변명 삼지 마십시오. 아, 나는 생명 안에 있으니까 나는 원하는 거다할수 있다. 이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여러분의 인성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장로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2번, 문맥에 따르면 장로는 반드시 의도와 동기와 성격과 태도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올바라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이 다 결정이죠. 여러분의 의도와 동기와 성격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각각의 항목이 많은 처리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동기가 나쁜 것인지 압니다. 그들이 알수 있죠.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수치이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증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디도서에서 여기에 자격이 또 있죠. 많은 것들은 반복되거나 겹쳐지는 겁니다. 어쨌든 또 다른 중점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다룰 겁니다. 적어도 이한 가지 중점이 디도서 1장 9절에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 1번. 한 지방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려면 장로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소란스러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체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떤 장로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졸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성경도 없이 기능을 발휘합니다. 정말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천연적인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그러므로 이러한 형제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소요가 있을 때 교회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단적인 사람들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양들을 이리리 둘러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사역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 있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시간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초를 주는 겁니다. 2번. 신실한 말씀은 신약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장로들은 반드시 신약의 계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받지 않은 것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일곱절기를 가능하다면 따라가고 그 위에도 자신이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번이라도 읽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것이 기본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이 장로가 되기 원합니까? 그런데 무지한 사람이라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심지어 교육받지 않은 사람, 그렇다면 교회도 여러분과 같이 될 겁니다. 3번. 교회의 무질서는 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빗나간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들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죠? 항상 빗나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북에서 다섯 메시지가 주님의 회복의 주요 내용들을 다뤘죠. 여기서 빗나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빗나가지 마십시오. 다섯 가지 메시지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빗나갈 때 무질서가 들어옵니다. 무엇이 교회를 질서 있게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강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4번. 감독자들은 두 종류의 가르침. 하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헛된 말을 하는 이들과 속이는 이들을 멈출 수 있도록 싸우기 위한 가르침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는 디모데전서 3장이고 다른 내용은 디도서 1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두 단락을 읽어서 문맥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5번.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장로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싸움이지요. 여기서 책망하는 것은 어떤 것의 참된 특성을 드러내어 책망하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꾸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가져오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생명 주시는 영을 한 번도 공부해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따라 말한다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표어가 될 뿐입니다. 분명한 말을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통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삼일성은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이 신학자, 삼일성에 대한 신학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셋이시고 또한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삼일이십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면이 있고 또한 경륜적인 면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이런저런 것이 있고 이런 구절들에 의해서 입증되고 경륜적인 면은 이런 것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가르침을 대할 수 있죠. 헛된 말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의 두 가지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신 것, 하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능력을 위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한 내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경륜,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5분이 남았죠? 5번. 읽으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자격들은 사실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계시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했죠.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이 규모가 있는 교회, 더큰 교회들에서 말합니다. 심지어 100명만도 아니고 더큰 교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전시간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전시간입니다. 뭐냐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전체 단락에서 이것은 부활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포기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주 기쁘게 자격을 잃었다고 말하겠죠. 아니, 누가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냐. 누가 이런 사역에 족하겠느냐?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 형제님의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1번, 장로에게 요구되는 자기 절제는 전적으로 생명에 속한 문제입니다. B번, 장로들로서 우리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그러한 자기 절제를 할수 있도록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된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C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격들은 어떤 종류의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왕국이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증명하며 증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왕국의 헌법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디본도 읽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만족시키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분에게 기꺼이 협력해야 한다. 2번,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과 천연적인 생명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F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원함과 갈망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말이죠. 형제님들의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자원함과 갈망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협력할 때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분께서 이것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제 자격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의 오늘날의 통로로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분의 긍휼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협력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한달 동안 또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